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된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시작은 날이 새어갈 때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는 사실 점차 날이 밝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어두웠다가 점차 이렇게 밝아지니까. 그런데 의미는 그렇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날이 샌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지 날이 새어갈 때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몸에 피곤함을 또 갖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새벽에 그 어스러함을 싫어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이 새어갈 때를 보지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잠을 자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새어갈 때에 주님은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날이 새어갈 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때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날이 셀 때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밤새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밤새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애썼으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밤새 노력했는데 아무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게 어부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배를 움직여야죠. 또 노동을 했죠. 그리고 또 멀미를 참아가며 또 여러 가지 그 풍랑과 파도와 그 모든 것을 이기며 그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큰 손해, 큰 낭패예요. 돌아가면 집에 고기를 갖다 주지 못하면 이건 큰 어려움과 그리고 또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절박해요. 그들은 더 간절합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알아서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생각해보면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기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소리를 쳐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얘들아 라는 게 헬라어는 파이디온이라는 것입니다. 파이디온 이건 어린이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 큰 성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린이들처럼 대화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정겨운 말이에요.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왜 부모님이 항상 자기 자녀들은 우리 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다 커도 우리 애기. 얼마나 정겨워.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겨웠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기르고 가르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솔직해요. 제자들이 너무 솔직해요. 고기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체면상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실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우리 되게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창피하니까. 나타내고 싶지 않으니까.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있어도 없어도 있는 척. 그리고 못해도 하는 척. 다 그렇게 이렇게 숨기고 살아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 솔직했어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괜찮습니다. 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일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예? 이 날이 새갈 때 주님은 그래서 지금 나와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아닙니다. 주님께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너희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너희 남편에게 문제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너희 아내에게 문제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너희 아들에게 문제가 있느냐? 있습니다. 너희 딸에게 문제가 있느냐?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처음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붙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결심해서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다 붙었고 나만 떨어지고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뭐 누가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예?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누가 재수를 준비하고 시험을 보겠어요? 다 들어갈 줄 알죠. 근데 이제 저같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원래 교회는 멀리 있었는데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두렵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복잡해요.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한마디로 그냥 압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라고 했어요.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다가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수 생활을 이렇게 시작한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교회 소문이 났어요. 웬 청년이 새벽마다 와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울고 있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도대체 그 청년이 누굴까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또 그날도 아버지 아버지 하고 그냥 네,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전 재수생인데요. 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 다 이해가 돼요. 재수생이고 울고 아,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 문제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 바쁘시니까 우리 하나님 뭐 신경 쓰시지 않게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너무 배려해드리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사실 그 기도를 들으려고 나와 계시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애초에 나와 계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주세요. 그걸 위해서 사실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주님은 절대 제자들에게 다짜고짜 처음 오자마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은 항상 그런 식이세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냐? 주님은 항상 물으세요. 우리들의 그 자발적인 의지와 그리고 주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지금까지 배 왼편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다 올려가지고 이 배 오른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 왼편에서 지금까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걸 오른편으로 바꾼다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안 움직여요.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똑같지. 앞편이나 뒤편이나 똑같지.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지. 아, 이 바다가 이 천지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게 큰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이 정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르는 사람이 주님인 줄 잘 몰랐어요. 주님인 줄 잘 몰랐어요. 그냥 서 계신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의 문제를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이 예사롭지 않아요. 해보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해보십시오. 그럼 틀림없습니다. 얘기가 다른 거예요. 삶의 지혜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고집이 생기고 아니야 난 틀림없이 배 왼편이야. 난 항상 그래왔어.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 내 자신을 가두고 항상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그 속에서 걱정하고 그 속에서 절망하고 그 속에서 낙심하고 주님은 그것을 뚫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단지 배를 잘 아는 고기를 잘 잡는 어떤 어부 혹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제 배 왼편에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얘기는 주님이 거기에 고기를 다 몰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 예배는 안 돼요. 새벽 예배는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는 안 해요. 간절한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틀 속에서 늘 혹은 새벽 예배를 가는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더 발전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발전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아유 난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발전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요만큼이면 되고요. 우리 남편은 요만큼이면 되고요. 우리 아들은 뭐 이 정도면 되고요. 걔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이 정도면 되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크게 쓸 줄 아느냐? 내가 너희 남편을 얼마나 세워줄 줄 아느냐? 너희 아내를, 너희 아들을, 너희 딸을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주세요. 한 말씀만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제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 전에는 아예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원래 항상 그물은 배 왼편에 던지는 거예요. 한 번도 오른편에 던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로 하고 나는 항상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깨지게 하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상한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척을 해보면 참 별의별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개척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다. 또 은혜도 많이 겪었고. 근데 그 은혜가 그냥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졌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이제 몰렸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위기를 넘기고 다 됐는데 그때만큼은 그 어느 해 그때만큼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와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제 도와주심이 끊어지셨어요? 절 미워하십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머릿속에 딱 누군가가 스쳐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저의 사촌 형님이었는데 독실한 불교신자. 제가 전도를 해도 뭐 말 한마디나 얘기하면 그냥 난리치는 형님이었어요. 저보다 8살이 많아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분의 집에 가면 커다란 불상이 있고 그분은 지신을 섬기고 있는 분이고 제가 전도를 많이 했지만 안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잊어버려요. 근데 또 새벽에 또 오면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야 된다. 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버텨요. 이제 새벽마다 이제 주님과 이제 버티는 작전인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가라.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라. 안 됩니다. 아, 주님의 뜻이 명확하지긴 하는데 도저히 그것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새벽마다 주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걸 깨닫게 하시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졌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전화를 해서 한번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해서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안 된다. 지금 바쁘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일단 전화를 했어요.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와라 그러는 거예요. 와라?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힘을 내서 한번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큼 헌금을 해 주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나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형님이 알았다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더 놀랐어요. 네? 알았다 하니까.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는데 다 예비하고 주시는데 난 그거 해본 적이 없어. 안 돼. 아니 나는 그거 하지 않을 거야. 싫어. 자존심 상해. 창피해. 못하겠어.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뭐겠습니까? 그물은 텅 비고 고기는 잡을 수 없고 주님은 헛걸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그럼 그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넘치듯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끝나는가 했더니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넘치게 그래서 그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는 그 풍성한 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뭘 하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주님이 바닷가에 서셔서 날이 셀 때에 고기를 못 잡는 제자들을 향해 부르시고 그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이 있고 그리고 떡도 마련해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주님과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공부 잘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그런 어떤 일회용품도 아닙니다. 애초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이미 생선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생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것을 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돈이 많으세요. 주님은 땅이 많으세요. 주님은 땅 부자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필요하냐면 주님을 닮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난 그 사람. 그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장성해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나이 들어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우셨네요.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이렇게 친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든 죄도 다 사해. 그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어요. 베드로 뭐 이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께 나아오고 그 풍성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다시 사랑한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다시 다 모아 주셨어요. 주님은 바로 그걸 원하세요. 이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제 한 해 또 앞으로의 삶 속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때의 삶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고 그때부터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젊을 때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더 많은 일이 있죠. 뭐 학교 다닐 때만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졸업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를 또 결혼을 하고도 문제가 있고 자녀를 또 양육할 때도 문제가 있고 나이 들어도 문제가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또 결혼을 시키고 또 교육을 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은 얼마나 많이 만나주시겠습니까? 이제 여기선 세 번째지만 그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넘치는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의 만남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 그 풍성한 그 넘치는 물고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새려할 때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틀림없이 만나주십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 또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나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놀라운 물고기를, 놀라운 열매를, 풍성한 그물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주시고 힘주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성도님 되시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에게 복주시고자 오늘도 이 날이 셀 때에 나타나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나라 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